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월 27일은 납치 피해자 쿠메 유타카 씨의 생일입니다. 올해로 91세가 되십니다. 아직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분들의 소속한 귀국을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2월 12일 북조선은 일본이 스톡홀름 합의의 파기를 공언한 것으로 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중지하고 동위원회를 해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북조선의 발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극히 유감입니다. 일본 정부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계속하며 하루라도 빨리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2월 7일 일요일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넓히고자 북조선 납치 문제 해결을 기원하는 도민의 모임이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아키야마 도쿄 부지사와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 이이즈카 대표 등이 참석하여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일본의 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모임에 참가한 분들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7년간 요코타 사키에 씨, 시게루 씨와 함께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요시다 나오야 씨의 음악을 들으며 또 바이올린을 들으며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납치는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추운 땅에서 잘 견뎌내 주십시오. 우리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 참가해서 요시다 나오야 씨 바이올린과 요코타 씨 부부의 모습을 보니 정말이지 1초라도 1분이라도 빨리 일본으로 귀국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잘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떠오르지요. 그 태양을 향해 이렇게 손을 모으고 메구미 씨 힘내세요 하기도 하고 제 자신에게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아침 손을 모으고 해를 향해 기도합니다. 그러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도민의 모임에 참가하여 13살 때 납치당해 38년간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오늘 이 모임을 통하여 정말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한시라도 빨리 우리 일본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 오늘 이 모임은 저에게도 기억에 남을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납치당하신 분들께서는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일본보다 추운 북조선에서 견뎌내고 계시는데요. 반드시 구출해 드릴 테니 부디 잘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신 요쿠타 메구미 씨의 동창생 요시다 나오야 씨의 메시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코타 메구미 씨와 요리 중학교 1학년 시절 같은 학년이었던 요시다 나오야입니다. 오늘은 납치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정말이지 하루라도 빨리 북조선에 납치당한 분들을 되찾아오고 싶다, 되돌려달라, 보고 싶다는 여러분들의 그런 심정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콘서트를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미 38년, 4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여러분들 괴로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잊지 않고 하루하루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히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거주 중인 조선반도 출신에 의한 일본 속의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도쿄 국립박물관 헤이세이관입니다.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립춘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었네요. 하지만 북조선의 북부지방에는 아직도 영하 20도의 엄동설한 속에서도 인력으로 발전소 건설을 하는 장면을 북조선 TV로 보았는데 참으로 안쓰럽더군요. 여기 도쿄에는 겨울에도 북조선인 늦은 가을과 비슷한 날씨이며 꽃들이 피기 시작하여 벌써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오늘은 제가 도쿄 국립박물관의 헤이세관을 참관한 이야기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북조선에서 유명하였던 보천보 전자악단에서 부른 일본의 노래 가운데서 우에노 역에서 떠나는 밤열차 내린 때부터 아오모리 역은 하얀 눈 세상 이라는 가사가 생각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노래에서 나오는 우에노역 가까이에 있는 유명한 우에노 공원 바로 옆에 오랜 역사가 느껴지는 도쿄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은 1872년에 개관하였으며 그 후 1882년에 우에노 공원으로 이전하여 142년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은 일본의 종합적인 박물관으로서 일본을 중심으로 논리 동양의 많은 지역에 걸친 문화재를 수집, 보관하여 일반 시민에게 관람을 제공하고 관련된 조사 연구와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박물관을 찾은 날은 휴식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장표를 구입하는데도 20분이나 기다려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으며 관광객으로 보이는 많은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박물관의 앞에는 박물관의 역사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도쿄 국립박물관은 본관과 동양관 등 여러 건물이 있고 저는 자연 친화적인 외관과 인테리어로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가 있는 해세관을 찾았습니다. 20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의 하나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는 유족과 유물을 전시한 시황제와 대병 마용이라고 하는 특별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층의 고고학 전시실에는 고고학적 유물을 통하여 석기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일본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첫 시대인 조문시대의 기도의 도구인 요성을 형상한 토우라는 유물과 그 후의 야요이 시대의 동타, 그리고 고분시대의 토용 등 많은 출토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유물은 국보인 괴갑 무인인 토용은 원시 고대의 일본 열도의 독자성이 높은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2층의 특별 전시실에는 1관과 2관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1관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2200여 년 전에 최초의 황제를 자칭하고 중국 대륙의 통일 왕조를 수립한 절대 권력자였던 진나라 시황제와 관련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관에는 당시의 생활에 사용되었던 유물, 그리고 거대한 릉묘에 가까이에서 대량으로 출토된 실제 병마용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해설에 의하면 발견될 당시의 병마용에는 일일이 색채는 물론 얼굴 표정과 말의 꽃비부터 마차의 창문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전시물마다의 번호가 붙어있고 입장할 때 받은 개인용 헤드폰과 리모컨을 이용하여 매 유물에 대하여 다국어로 해설해주어 아주 편리하였습니다. 또한 그때 중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일본과 동아시아의 역사까지 알기 쉽게 해설해주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몇 번이고 다시 들을 수가 있어 어려운 역사를 잘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조선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고 역사와 유물에 대단한 흥미가 있었던 저도 이러한 고대의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아쉬움을 느끼며 전시된 유물을 관람하였습니다. 기원전 2세기의 중국의 유족에 있었던 유물을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믿기 어려운 체험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현재 도쿄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 전시의 기간이 끝난 후 규수와 오사카의 국립박물관에서도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도쿄뿐만 아니라 지방의 사람들도 세계적인 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북조선의 평양에서 박물관을 관람한 적이 있었지만 박물관의 규모와 전시 내용은 일본의 박물관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가 많은 것을 느끼면서 박물관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도쿄 국립박물관의 해수욕관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일본 속의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목소리입니다.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 고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납치 피해자 이시오카 토오루 씨의 형 이시오카 아키라 씨가 2015년 3월에 동생에게 보내온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시오카 토오루 씨는 1980년 5월경 유럽 체류 중에 납치당했습니다. 당시 22살이었습니다. 그럼 들어보시죠. 이시오카 토오루에게. 토오루 건강하니? 여기는 모두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납치 문제에 여전히 큰 진전이 없어. 토오루가 얼마나 조바심을 내고 있을지 걱정이야. 작년에 북조선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새롭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 여름 정도에 제시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모두들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참, 작년 초여름에 외가 친척들이 삿포로에 모여 우리가 어릴 때 가끔씩 어른들께 들었던 반가운 가족 모임이 있었단다. 삿포로에 있는 우리 남매가 간사를 맡아서 회식과 숙박 장소를 물색했고 당일엔 20명 가까운 숙모님들과 사촌 누이들이 모여 지난 얘기와 근황 보고로 얘기꽃을 피웠지. 숙모님들은 각각 증손주가 있어서 모두들 장수하는 시대가 된 걸 실감했어. 당연히 사촌들도 이제 할머니들이 다 되었지만 그래도 모두 꽤 젊어 보여서 놀랐어. 걱정했던 병이나 고령으로 인한 불참은 다행히도 없어서 숙모님들 모두의 모습을 사진에 담을 수 있었지.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동영상도 찍어두었으니까 토오루가 귀국하면 그리운 친척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어. 모두들 토오루를 걱정하고 계신단다. 참, 그립다고 하고 보니 특히 우리 세대 사람들에게 친근한 연예인들이 요즘 들어 줄줄이 세상을 떠나 큰 화제가 되었어. 시대의 흐름을 크게 느끼고 있단다. 특히 우리 형제가 어릴 적에 빠져있던 TV 애니메이션이나 외국 영화의 성으로 유명한 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바로 떠올리며 한층 더 그립고 안타까웠어. 쇼와 시대가 이렇게 점점 더 멀어지고 있구나. 토오루, 너도 지금은 그 나이에 걸맞은 모습이 되어 젊은 시절의 모습은 조금밖에 남지 않았겠지? 아직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도 나이가 꽤 들어서 고령자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모습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그래도 좀 전에 말한 친척 모임을 생각하면 나이가 많아도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오래도록 건강하게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단다. 우리 남매도 조심해서 건강하게 생활할 테니 토오루도 건강에 유의해서 활기차게 지내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자꾸나. 형 아키라가. 이시오카 토오루 씨 메시지 들으셨나요? 이시오카 토오루 씨의 형 이시오카 아키라 씨의 메시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금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에 띄워드릴 노래는 쿠도 시즈카의 폭풍우의 참모습입니다. 그럼 들어보시죠.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의 회 랍치대,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랍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방송입니다. 랍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1 813 3581 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
www.rahi.go.jp입니다.
또는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세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950kHz로, 밤 12시부터는 9975kHz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965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르사토 노 카제도 매일 3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950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960kHz, 밤 1시부터는 9975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